어제부터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여러분 어제 들으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큰 절을 가지고 있죠.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장 딱 중간에 있어요. 우리 성경 장수를 다하면 1118장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118편, 119편 이렇게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더 앞으로 가면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죠. 가장 짧은 성경과 가장 긴 성경이 중간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9편이 긴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이렇게 길게 적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없겠죠. 우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어제 전도연 통해서 우리가 들으셨던 개관처럼 우리 시편 119편은 8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2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러니까 22개로 8개가 22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그한 구간이 8개라고 했잖아요. 8절씩 8절씩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그래서 8절씩 나눠져 있는 거두 개를 묶어서 16절을 본 거고, 그리고 오늘 또두 개를 묶어서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한절한 절마다 그 알파벳의 첫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 처음에는 다 뭐라고 돼 있을까요? 1절이 아쉬레라고 시작한다고 들었죠? 복되도다인데, 그게 바로 이제 A로 시작하는, 처음 알파벳으로 치면 그렇게 시작하는데 2절부터 8절도 다 A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또 16절까지는 첫 시작이 B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실 그러면 읽은 내용은 C와 D인데 거기도 다첫 시작이 C로, D로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여기에 내용들이 정말 하나하나 섬세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맞춘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음률 그런 거 하나하나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히 176절을 맞추면서 이렇게 풍성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오늘 119편은 시편에서 시편의 정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설교자나 또 성경학자들이 이거 주석하고 설명할 때 다른 시편들을 다 하고 119편을 대부분 마지막에 맨 끝에 언급하고 다루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117편, 176절을 우리가 볼 텐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담고 있냐? 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꼭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으로 쓱쓱 보시면 한절한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절도 빠짐없이 말씀, 율법, 율례, 규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176절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삽입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걸 다 모아서 결국은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왜 그렇게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176절로 그렇게 나누어서 길게 설명했을까?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도, 문제가 많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나 세세하고 디테일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아우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돌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큰 명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가 복되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섬세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도 어려워도 그거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돌보고 또 지키시고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그 행실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여. 아멘. 뭐라고요? 누가 복되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76절 동안 그렇게 길게 인생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그 갈망을 우리 이 본문의 저자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쓴 나머지 이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됩니다. 그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한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생에게 낭비와 저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시편 119편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지칭하면서 네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참 정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데 우리가 정말 그 원리와 또 그 선포대로 성도들이 다 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멘하거나 아니면은 동의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시편 기자가 20절에서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기진맥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항상 사모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지면은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봐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시대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일방적이고 소통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때는 괜찮은데 우리 인생에서 시험과 환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시험 받았어. 뭐 목사님 때문에, 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성도님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았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죠. 똑같이 이쁜 말을, 똑같이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면 정말 무게감이 있고 신뢰가 되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또 헛소리한다라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죽게 하셔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구속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시죠.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만을 봅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친숙성 편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같은 길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던 뭐 카페나 가던 음식점만 가는 것,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 누구나 다 편하고 친숙하잖아요. 광고에 많이 노출돼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내 삶이 바빠서 분주해서 내 생활 가운데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숙성 편향이 있기 때문에, 살던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말씀의 중요성은 알아요. 많이 강조가 되고 강단에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의지가 있고 그 중요성을 알고 또 은혜 받고 결단을 해도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살게 하신 줄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무지합니다. 나의 결단을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법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똑같은 말씀을 봐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날 살게 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오늘과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운 처지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내 이런 고백이 또 담겨 있는데 25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노란색을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토라는 뜻은 음부의 죽음입니다. 지옥까지 갈 것 같은 그런 깊은 죽음. 그리고 눌림이라고 표현된 것은 슬픔으로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시편 저자가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봉착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힘든 길이고 고생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평안하고 무탈한 시절을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웃으면 아홉 번 울 일이 있는 것이 인생 여정이고 누구나 인생에 고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각자에게 같은 말씀이어도 깨닫게 하시는 바가, 감동하게 하시는 바가 다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하고 고군분투 해야 됩니다. 그게 당장 고생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나를 말씀대로 살라고 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 지금 고된데 아,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의 법대로 내가 살아야 돼? 고민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요 복이니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우리 신명기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신명기가 무엇일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담은 것이 신명기죠. 자,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정녕 살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수백만을 모아놓고 신명기와 같은 그런 방대한 설교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글로 봐서 여러분 얼마나 그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세는 신명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자기 자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딱 한 번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막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막 쫄고 막 보채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네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너무 화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반석을 쳐서 바위가 터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였어요? 반석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지팡이 들고 그냥 부수듯이 그렇게 화나서 에이 이것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을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살기도 하고 완전히 망하기도 하는 그 중요한 지침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진 않을 텐데 그래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 중에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이 있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보세요. 말씀대로 하면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초두고요. 또 뒤에 20절부터 더 많은 내용이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뭐 협박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길 바라는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한 거죠. 너희 실수하면 안 된다. 내 말씀을 너희가 정녕 따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또 주의 말씀을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너희가 망할 거다. 다 죽을 거야 라고 모세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드 하암이라는 유대학자가 있어요. 이 아하드 하암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안식일을 어디 갔는지 잘 지키는 게 철저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유대 사람을 지켰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딜 가든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됐고 그들을 하나 되게 했고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래도 결국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식일이 유대 백성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얽어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하라는 게 많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행복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결국은 나를 지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또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겠는데요.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나그네의 특징이 뭐죠? 정처 없죠. 그리고 떠돌아 다니는 그런 특성이 이 나그네에게 있습니다. 시편이 자기를 나그네래요. 그리고 나그네는 안정감이 없고 또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그네가 되었을 때 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그네가 되지 않길 구해야 되잖아요. 그가 속할 곳 또 혹은 뭐 시민권, 나라에 속할 것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나에게 결핍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결핍이 아니라 결국 귀결되는 게 뭐예요?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실 거기로 귀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여서 내가 속할 어딘가가 필요하지만, 내가 시민권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건강도 필요하고 이게 열려야 되고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나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21절에 보면 저주를 받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적이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투영됩니다. 물론 거기에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는 은혜가 필요하죠.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업장 개업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그 신방이 2주간에 두 번째였습니다. 저도 이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한 사업장을 2주간 똑같이 두 번이나 가는 게 처음이었는데 저에겐 또 특별한 의미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요청한 분이 처음은 자기 가족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목장 식구들과 또 목자님을 초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한 거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참 큰 은혜를 누린 그런 시간이 2주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시고 주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세세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76절에 아우르는 아버지 섬세한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주의 법을 따르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소원 주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